요즘 같은 시대에 계시록과 같은 종말적인 말씀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또뭐 그저 꾸며낸 이야기려니 여기는 이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천국과 지옥을 너무 선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꺼립니다. 믿음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옥에 대한 언급은 무척 조심스럽고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이 불신 지옥을 외치는 일부 신자들의 이 몰상식한 모습 때문에라도 더욱 지옥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가집니다. 이런 거부감에 대해서 우리는 그뭐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부감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거부라기보다는 이 상황과 전달 방식에 대한 것일 때가 많지요. 아무리 그 맛집이라 하더라도요, 종업원들이 그 틱틱거리고 이 불친절하면은 그 음식점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이 예의 없이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어딜 가나 그 환영받지 못하지요.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을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그가 지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굳이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였기 때문이지. 그가 땅끝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는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고 안 그럼 지옥 간다라는 것은 그 나중에 문제입니다.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올해가 이런 내세적인 그 내세지향적인 사고를 무척 경계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종교개혁가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뭐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것이 신자들의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볼 텐데, 그 영화의 이 원작 소설을 쓴 윌리엄 폴은 이 보편 구원론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설에다가 리즘, 이즘을 붙여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면은 보편 구원. 유니, 우리가 영어에 유니가 들어가면 하나란 뜻이잖아요. 유나이트하면 하나로 되고, 유니버설 하면 보편적이고, 에스파뇰, 스파이너 같은 것도 마찬가지. 1이 우노죠. 우노 들어오. 우노 듀오 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죠? 하나가 된다. 하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다. 다른 건 없다. 모두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에서는 이 소피아라는 여인과 주인공이 이를 두고 이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책 11장의 제목은 Here Come the Judge인데 이 심판관이 오신다라는 뜻이지. 주인공에게 심판관의 자리에 앉아보라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다섯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들 다섯 명의 자녀들 중에서 두 명은 선택해서 천국에 보내고 세 명은 지옥에 보낼 선택을 해보라 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부모가 그 선택할 수 있습니까? 뭐이 주인공이 막 울면서 나를 심판해달라고 하지. 차라리 나를. 이 단순하긴 해도 이 논리를 확대하면 이 보편구원론이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된 인간을 심판하지 못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고 그 죽은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럼 그 지옥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일단 예수님 스스로 너무도 명확하게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사실 온통 그 내용이죠. 그러니 여기서 이 비어있는 지옥. Empty hell 같은 이런 이론이 나옵니다. 지옥이 존재한다. 하지만 텅 비어 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히틀러도 천국에 있고, 히틀러가 죽인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도 천국에 있고. 이런 신학은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은 간과하고 사랑의 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왜곡된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복음이 가스펠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되는 셈이죠. 모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고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줘야 되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분은 사랑이니까. 이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은 그저 좋은 게 좋은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좋아하시는 비유가 있는데 이 혼인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 관계. 그냥 그 인류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안 그러면 동료와의 우정이나 이런 끈끈한 그 관계 사랑이 아니라 부부 관계. 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인류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끼리 나눌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랑이지요.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막 얼굴도 한번 못본 사람이 홍수나 태풍으로 막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뭐 큰돈 아니지만 이 작은 돈은 이 선뜻 뭐낼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기독교인이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뭐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뭐 불신자들도 낼수 있습니다. 인류애가 있거든요. 우리 얼굴도 못 봤지만 공감한다. 일종의 이 무조건적 환대가 있습니다. 이 인류의 특성이죠.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포용하는 것이 인류애입니다.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그막 길거리에 여우도 죽어 있고요. 막 다람쥐도 깔려 있고 이렇습니다. 그 로드킬이라고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분 그막 차에서 내려갖고 막 아이고 이걸 우차나 이거 막 옆에 묻어주고 막 동물 보호소에 연락하고 이럽니까? 그러면 뭐 집에 다 갔지요. 그날 집에 다 갔지요. 하루 이틀에 뭐한 번은 볼수 있는데. 아이고 그저참안 됐다 막 쯧쯧하고 그냥 막 지나가거나 안 그러면 막 죽어갖고 막 피가 튀어 있고 막 도톰하이 아직 쥐포가 덜된 상태 이런 거 보면 어이구 이거 뭐 더럽다 뭐 피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 주저앉아 있으면 막 어우 더럽다 피해갑니까? 그래 합니까? 안 하지요. 모르는 아이가 쇼핑몰에 엉엉 울고 있으면 그냥 지나칩니까? 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이고 쯧쯧 안 됐네 이래 할수 없지요. 못합니다. 내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요. 내려서 돕게 됩니다. 그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돕게 됩니다. 대신 신고도 해주고요. 기절하지 않도록 막 계속 말도 걸어줍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인류애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모두에게 열려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람이라면 다 열려있는 이 사랑. 이 마음. 이것을 인류애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인류애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 참 하기 조심스러운 게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이 인류애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나는 내 남편을 한 명의 보편적 인간으로서 이 사랑하는 것이지 뭐 특별한 인간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든 저 하고 다니는 행신 짐승보도 뭐한데 내가 인간이니까 받아주고 있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말참 조심스러운데 하여간 또그 한편으로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참이 따뜻한 금시를 보게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랍고 큰 사랑이죠. 이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동양에서 이를 무촌이라고 하지요. 혈연이 아니기 때문에 촌수관계가 성립이 안 하거든요. 촌수관계는 혈연에서 성립하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게 자녀 1촌, 그리고 형제들끼리 2촌, 그 다음 3촌, 4촌 이런 식으로 이 혈연관계를 촌수, 혈연간의 사랑을 촌수로 표현합니다. 부부간의 무촌이에요. 혈연이 아니거든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이 남과 남이 나누는 가장 큰 사랑. 어찌 보면 이만한 신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닙니다. 복음의 특징이라고 하죠. 배타적 포용성.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요. 남을 포용하는 것이 이 부부간의 사랑이지만 그 속에는 이 배타성도 녹아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제3자가 포용되는 순간 그 사랑은 풍성해지고 더욱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박살이 납니다. 인류에 기반한 이 삼각관계 부부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요즘은 뭐 희한한 사상이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있다면 그 정신병자들이죠, 진짜. 요즘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이 삼각관계가 될수 없습니다. 사각관계 될수 없고요. 다각관계 될수 없습니다. 아 그런 사람은 아, 저 부부는 사랑이 참 많나 막 이래 안 합니다. 되는 순간 이혼입니다. 작살납니다. 부부관계 아니면요 남남입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관계 없습니다. 부부가 있는 침실에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은 자녀조차 못 들어갑니다. 이 순간은 몹시 배타적입니다. 이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배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인류애보다 못한 사랑이라 할수 있습니까? 오히려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이지.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요즘 하도 그 교회의 배타성이 공격받으니까 배타적이면 뭐 무조건 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배타성을 상실하고 오로지 인류애로 지속된다면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인류애로 맨날 그 배우자의 얼굴을 본다 생각해보세요. 그만큼 그 괴로운 관계 있어요. 그래도 맨날 이혼하니 마니 마 하지요. 고통스러운 관계니까. 오늘날 교회가 위기가 여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신랑 대신 이 그리스와의 부부관계를 자꾸만 삼각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열려 있어야 된다 하고 뭐 포용해야 된다 하고 누가 그 포용 안 한답니까? 막 계속 다른 거 끌어들입니다. 우리 포용하지요. 여러 이웃들과 함께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해야 되고요. 차도 마셔야 되고 막 수다도 떨어야 되고요. 뭐 서로 돕고 같은 일도 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요. 우리 집 열고 초대하고 환영해야지요. 그런데 침실을 공유할 수는 없지요. 그걸 누가 포용한다고 합니까? 지저분하다고 하지요. 아우 뒤늦게 만난 나의 참사랑, 광혼 때 만난 내 사랑 왜 인정을 안 해주고 세상은 핍박하냐 합니다.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뭐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는요, 자꾸 이 사랑을 절대화시킵니다. 사랑만 하면은 진정한 사랑이기만 하면 다 좋고 막 아름답고 막 그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같은 소설 보세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놨습니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제일 더러운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면 다 용서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네가 했던 사랑이 정당한 사랑이었는지 더러운 사랑이었는지 판가름하십니다. 이런 점을 이 강고한 보편구원론은 은혜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침실에 아무나 끌어들이는 지저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거룩한 사랑을 더럽고 너저분한 사랑으로 변질시킵니다. 히틀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라 그 저주입니다. 누군가 막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뭐 너무 관대해가지고 막 히틀러조차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야 너 정말 관대하구나 정말 은혜롭구나 하겠습니까? 경악하면서 분을 내뿜겠습니까? 저 같으면 조용히 그 사람하고 관계 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이 신학적 구조입니다. 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어떤 상황에서나 이 떠벌리고 다녀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말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분위기 잘 파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로 그 분위기 깨고 다니면 안 됩니다. 어디 그 불신자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이 사람 지옥 갔을 텐데 막 우리가 기도해 줄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불신자였는데 요 장례식장에서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 말하고 막 산통 깨고 다니면 안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뭐 이혼을 갈등하고 있는 부부 앞에서 막 아 우리 신랑은 이게 막 너무 좋다 막 우리 아내만큼은 막 세상에서 최고다 막 착한 사람이 없다 막 유난을 떨면은 막 겉으로야 뭐 우리가 다 아이고 참 금슬이 좋으시네요 이래 하겠지만 속으로 그 다 욕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좀 언제 처리되나 하고 있지. 분위기를 맞춰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지혜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예 이 우리가 볼 영화도요 함께 그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 영화를 영화 보듯이 봐야지 그 신학 논문 보듯이 분석해가지고 막 해부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분위기 깨는 짓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로서 봐야 됩니다. 또 이 문화는 또 그 문화를 즐기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논문 보듯이 봐야 되죠. 그걸 아무데나 들이대면 피곤합니다. 저는 그 반지의 제왕 참 좋아합니다. 한글로도 읽었고요, 영어로도 읽었고요. 영화는 막 수번을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런 걸 갖다가 반지의 제왕 그 빠돌이라고 하던데 빠돌입니다. 예. 영화 이 장면만 봐도 이제 다음 대사를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그 참 그 셰익스피어보다 더 사랑하는 그 톨킨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최고로 가는 이 작가로 칩니다. 이제 영국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1961년도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뭐 안타깝게 수상하지는 못했지요. 여러 팬들은 이를 사랑하는 팬들이지요. 이를 시대에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타락 구속에 이 성경적 세계관과 중간 세계에서의 그 갈등과 전투, 이 모든 기독교 세계관을 이 녹여낸 상상에는 이 요한계시록의 모티프가 강렬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 톨킨 스스로가 그 계시록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소설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전부 끝까지 묵시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 판타지 소설이니까 판타지 소설로 읽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신학서적이나 신학 뭐 전문서적 있듯이 막 그 줄치고 비판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아이 이 성경의 구원은 이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원제는 이것과 다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묵시적인 형태를 계시록에서 빌려왔다는 것이지 이 반지의 제왕 자체가 계시록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한 명의 신자가 이토록 풍성한 상상을 하나님 주신 이 상상력을 이 성경적 세계관을 이렇게 소설 속에 녹여낼 수 있었구나 하면서 이 소설을 읽으며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과 마찬가지로 그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도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립니다. 먼저 이 계시록에서 이 반지의 제왕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먼저 이 천사의 승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사 이름이 그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이 미가엘은 특별하게 나옵니다. 이 천사장으로 나오죠. 미가엘.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인지 천사 되는 이 사람 중에 첫째라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계시록까지 가기 전에 유다서 9절 정도만 보더라도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직접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 그리스도께 좀 하나님께 떠넘기는 듯한 이 모습으로 나오지 자기가 직접 이기지는 못해요. 이 유다서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오면서 한 12장 7절 이하를 보면은 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직접 이기게 됩니다. 승자와 패자가 뚜렷하게 갈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교인들 중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다 같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교인 가운데도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는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뭐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원래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다. 이 여호와라는 것이지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는 선포입니다. 이 계시록 전반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 그런 표현 잘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좀 겸손한 표현을 사용하셨죠. 늘 우리 아버지 하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께 순종한다 이래 하시지만 이 계시록에 오면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나타납니다. 7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대접이고 이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던져질 자들의 운명입니다. 매우 직설적이에요. 특별히 8절이 무척 특이한 것은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가장 첫 번째 부류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만 나오는 성경에서 딱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실 지금 이거 한글로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게 쭉 나열된 리스트 같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제일 우선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첫 번째 나열된 거예요. 가장 먼저 던져질 자들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믿지 않느냐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뜻하는데요. 그 뒤에 줄줄이 나오는 표현들은 그 사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뒤에 줄줄이 다 포함되는 말이에요. 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들을 말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8절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불신자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지. 그럼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불신자가 아니라요. 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패배자로 옮길 수 있고 겁쟁이 같은 말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매우 뚜렷한 대조입니다. 7절은 승리하는 교인이고요. 8절은 패배한 교인과 또한 불신자의 운명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믿음이 작은 것은 그리고 위태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토록 혼을 내신 겁니다. 그러니 8절에서 말하는 이 두려워하는 자는 이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겁내거든요. 처음에 이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가기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 막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보다 파라오가 더 무서웠거든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막 뱀으로 변하게 했다가 막 팔에 그 문둥병이 걸리게 했다가 막 낫게 했다가 모세 신찰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두려운 분이구나. 모세가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요.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파라오 앞에 나가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이 젊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조건이 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요즘 그런 말 하지요. 막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니, 막 전술핵을 뭐 배치해야 되니, 많이 지지율이 높을 때 막 밀어붙여야 되니, 많이 하나님 그 요소화를 세우면서 지지율, 뭐 군사력, 경제력 뭐 이런 방구도 없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요소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만한 탁월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웠거든요. 예전에 자기 민족들 막 침략해가지고 괴롭히던 민족들 아닙니까? 물고기한테 잡아먹힙니다. 사실 그것이 요나에게는 지옥 체험입니다.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되느냐 정확히 깨닫게 된 사건이지. 니느웨 왕에게까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거든. 다니엘과 세 친구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사자를 안 무서워할 수 있나, 뭐 어떻게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것이 질문이, 질문 자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은 다른 것이 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이 베드로 마찬가지지요. 그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그 우악스러운 그 남자 군인이 와서 취조한 것도 아니고요. 작은 여종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어보는데 예수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 세 번째 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74절 이런 데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배신자고요. 겁쟁이고요. 비겁자였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만큼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 성령 받은 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코바디스 환상 본 뒤에 스스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하루 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른다라고 하죠. 그 호랑이는 가만히 있는데 조그만 그 하루 강아지만 막 왈왈 대면서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짖고요. 막 으르렁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누가 보면 그 조그만 그 하루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모서리는 강아지가 더 큽니다. 더 시끄럽고요. 조그만 더 까불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하루 강아지하고 호랑이가 싸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 호랑이하고 사냥개가 붙은 것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좀 이렇게 저렇게 뭐 아무래도 이 사냥개도 덩치가 크잖아요. 막 이래서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좀 싸움이 되려나 싶어가지고 봤는데 막 서로 달려오다가 싸움을 붙여놓으니까 막 달려오다가 그냥 끝이 납니다. 이 싸우질 않아요. 어떻게 끝이 나면 막 달려오다가 나중에 걸어오는 모습 보면 호랑이 입에 그 사냥개 물려 있습니다. 싸움이 안 돼요. 그냥 막 둘이 달려갔는데 이게 워낙 찰나의 순간이니까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는지 그냥 목을 딱 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탁 뭉거지 그냥 한 방에 그렇게 질질 끌고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승리와 패배가 싸움 작전이나 뭐 전략 이런 데 달려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냥 애초부터 결정나 있는 싸움인 겁니다. 이거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마귀의 싸움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냥 패배를 뜻합니다.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개, 아 저 개는 용감한 개다. 이 용감한 개, 뭐 이 담대한 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죽을 개, 곧 뒤질 개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호랑이를 두려워해가지고요 아예 막 집안에서 막 꼬리치고 애교만 그 피우고 있는 개들은 뭐 오래오래 이 천수를 다하겠지요. 자기가 분별을 하니까 누구를 무서워하는지 분별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잠시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루 강아지처럼 막 왈왈 짖고 있어도요 호랑이가 그 가만히 뭐 갑작스레 안 웁니다. 그냥 뭐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꾸벅꾸벅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안 내고. 그거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들고 일어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루 강아지 모인 교회 되어서는 안 되죠. 그 교회는 막 지금은 막 왈왈 짖고 막 세상을 삼킬 것 같아도요 금세 그 찌그러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도둑도 못 지켜요. 이리저리 발에 채이는 교회 됩니다. 이 막 교회인지 친교단체인지 아리까리해지고요 놀림받는 교회 됩니다. 오늘 이 계시록 끝부분을 봤는데 사실 그 시작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7절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전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죠. 막 교리는 철두철미한데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가 있고요. 말은 막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막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교회 나오고요. 부유하긴 한데 막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곱 교회 중에 칭찬받는 두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는 이 서머나 교회. 작은 능력, 소위 그 다른 교회 5달란트, 10달란트 받았을 때 1달란트 받았지만 충성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좀그 고리타분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아주 그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 아이한테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못 보게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뭐 간혹 쉬는 날이나 되면 몰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인상이 그 좋지 않은 게 느껴지는지 뭐 아이가 알아서 텔레비전 주변에 오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알아서 해요. 뭐 리모컨 손도 안 댑니다. 뭐 그래봐야 뭐 아버지 성난다 이런 거 아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마음이 좀 다른지 어릴 때부터 이 아이한테 뭐 뽀로로라든지 안 그러면 막 동물 나오는 만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막 보여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 보통 때는 뭐 리모컨 근처에도 안 갑니다. 아빠가 싫어하는지 아니까 뭐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제가 이 인상 깊었던 순간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방문하셨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딸아이가 거실 한가운데 딱 누워가지고 이 테레비 리모컨을 잡고 막 채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일어나지도 않고 아, 아빠 일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평생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거든요. 이 우리 딸아이가 글씨를 누워 보통 일어나면 뭐 시를 읽고 있다든가 뭐 문학을 읽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어 이거 테레 누워 채널 돌리고 있으면서 아 아빠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위아래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저 우리 아빠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자기가 아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을 때나 막 쥐가 내한테 성질 낼수 있지. 찍소리도 못한다는 거 알거든요 지금. 아이도 이 정도의 그 지혜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뚝뚝 누워갖고 테레비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도 이처럼 위아래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지가 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신자들이 패잔병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군대인데 어디 가서 지고 다닌다는 말입니까? 두려움의 대상만 분간하면 이미 승패는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하며 겁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손해볼까 겁낸다. 하나님 아니라 손해가 겁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자기 인간관계 깨질까봐 겁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간관계가 두렵다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성적 떨어질까봐 겁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성적이 겁나는 겁니다. 이미 그 순간 승패 결정 났습니다. 다진 겁니다. 다 패잔병이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은 뭐 자기가 이긴 것 같을 수 있어요. 막 세상 막 하루강아지처럼 왈왈 짖고 다니니까 뭐 자기 목소리 크니까 내 세상 같겠지요. 가만히 있는 호랑이가 우습게 보이겠지요. 결과 뻔합니다. 결과가 그 언제 닥치냐가 문제지. 그 언제 성적표가 날라오느냐가 문제지. 결과는 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느냐의 문제이지.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미 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 싸움 그뭐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뭐 어떻게 호랑이와 사냥개 맞붙나 볼 필요도 없으니까 목덜미에 물려 있습니다. 목덜미에 물려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앞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자들의 나라이지 패잔병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믿음 때문에 자꾸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은 호랑이처럼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하루 강아지가 계속 왈왈거리면서 설쳐대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강하다 호랑이다 알면서도 강아지가 더센거 아닌가 이렇게 막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막 대단해 보이고요. 자녀 막 출세시키는 것이 막내 인생의 최우선의 목적 같고 막돈 많은 사람이 막 세상 호령하고 다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싸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승패가 나 있습니다. 호랑이가 그거 언제 마음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오는 거지.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명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옥 떠벌리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우선순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다. 성경은 제한 선택을 말합니다. 구원 받을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로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점,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따로 나옵니다. 2차입니다. 믿음이 작은 교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패잔병을 위한 자리 없습니다. 믿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점검해야 합니다. 거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승리합니다. 왈왈 지저대는 이 하루 강아지 같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두려울 때, 그것이 내 눈앞에 하나님보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일 때, 그것이 나에게 겁먹음을 가져올 때 우리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뜨겁든지 차듯이 하십시오. 때때로 지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에 우리가 한 명도 탈락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십자가를 벗고 천국의 면류관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인류애로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온갖 우상들을 주님과의 침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거룩하고 귀한 사랑을 더럽힌 적은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하여서 토악질하여 입에서 뱉어지는 자들 아니라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삼켜지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